우리는 한평생 많은 이름들을 부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애틋하게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녀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녀와 함께했던 세월 또 추억들, 눈물과 기쁨의 순간순간들이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세상 어떤 이름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4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이름. 헬라어의 creat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better, 영어로 말하면 better name, 더 좋은 이름, 비교급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이름. 이어서 소개되는 단어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여기 히라보에 소개되는 단어가 diapros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beautiful이 아니고 excellent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excellent name, 탁월한 이름, 다른 어떤 이름과 비교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지나간 서서를 통해 히브리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모든 것에 뛰어난 그리고 모든 일을 초월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서론이고 서론을 지나 히브리서 1장 4절에 시작해서 2장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존재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것이 1장 4절부터 2장까지의 흘러가는 주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유행하던 숭배 가운데 일종의 우상 숭배예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를 인해서 너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의 이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도 천사라는 존재는 아름다운 존재의 대표적인 언어로 소통되고 있는 표현이 천사일 것입니다. 천사의 반대가 뭐예요? 악마겠죠. 악마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의 존재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시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달한 존재가 바로 천사가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엘이 자 이제 마리아에게 구주 잉태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주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거대한 천사들의 합창, 천사의 코러스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노래했습니까? 천사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시작되는 1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심이니 얻으심이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천사의 이름보다 혹은 천사라는 존재보다 뛰어나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라? 예수 그랬습니다. 예수. 서양 사람들은 지저스 그러죠. 본래 이스라엘 본토인들은 예수 그러지 않고요. 지저스 그러지도 않고요. 예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와. 네. 그러니까 이게 본토 발음이에요. 예수와라고 합니다. 예수와. 자, 그 뜻이 뭐예요? 예수와가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분은 구원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일본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해방이 됩니다. 비상적으로 볼 때 이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국제사적으로 혹은 국제정치의 결과로서 선물로 받은 것이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억압받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고 또 독립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선진들의 희생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국운동 혹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수많은 애국지사들 중에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최소 30%, 많이 잡으면 50%까지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땅의 크리스찬 인구, 일제시대 크리스찬 인구는 2%를 넘지 못했어요. 전체 인구의 2% 미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운동에,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의 30%가 최소한도, 많게 잡으면 50%까지도 잡아요.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선각자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구원자라면 우리 민족도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는 비단 유태인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조선인의 구원자, 한민족의 구원자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바로 그 기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찬송가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찬미가라고 했어요. 찬미가. 1908년에 크리스찬 지도자였던 윤치호 선생에 의해서 찬미가가 만들어지는데 이 찬미가 속에 여러분 애국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국가는 찬송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자, 찬송가. 애국가 속에서 지금도 가슴을 울리는 한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어 혹은 인자가 되어 오신 것을 증거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무슨 말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천사들의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그분의 동정녀 탄생,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탄생,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사건을 은유적으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동정녀에서 탄생한 일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일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부활한 일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구원자로 오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찬송가 80장을 불렀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런데 이 찬송가의 원래의 제목이 뭐냐? 찬송가 80장의 원래의 제목은 Sweetest Name이에요. Sweetest Name. 가장 달콤한 이름. 가장 달콤한 이름. 그 이름? 소리쳐야지. 그 이름? 예수. The Sweetest Name.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이름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달콤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인 이유,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경배받을 자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경배받을 자의 이름이에요.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누가 누구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들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림을 받는, 쓰임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증언이에요.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는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대목을 읽다 보면 천사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종말의 계시, 역사 완성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은 저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전달받았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다. 천사를 보내서 속히 될 일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자, 이어지는 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이 황홀한 계시를 전달받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재미있는 행동을 했어요. 22장 8절입니다. 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여 엎드렸더니,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때 천사가 그래 나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사도 요한을 저지하는 거예요. 22장 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네. 그래 나에게 경배하라. 천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는 똑똑해요. 천사는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 네. 문선명 같으면 그래 나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경배를 받아요. 메시아로. 그렇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선언하면서 경배를 받는 메시아가 한국 땅에 얼마나 되냐? 이단 연구가들에 하면 무려 50명이나 돼요. 예, 우리 땅에 메시아들이 50명이나 되세요. 그분들은 다 경배를 지금도 받고 계세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인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요. 무슨 생각으로 따라다니고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말이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네,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는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밤 4시경이면 우리의 한 새벽 3시 이후에요. 자, 갈릴리 바다에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쪽배를 타고 파도에 흔들리면서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는데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래요. 그냥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고 겁에 질려 있었을 때 걸어오시던 그분의 음성이 이 쪽배에 타고 두려움에 질려 있던 제자들의 귓전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셔드리자 파도는 잠잠해지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다가 구출받고, 그러자 예수님이 배전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한 일, 마태복음 14장 자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이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 절하여, 예수께 경배하여.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능력 있는 피조물이지만 경배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에게 경배받게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의 이름은 주권자의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이름. 히브리서 1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음미하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두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반면에 천사들, 14절의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천사들은 결코 주권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주권자가 아니다. 이 주권자란 말을 영어로 sovereign 이렇게 말, sovereign. 근데 천사는 주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사들은 뭐냐? 주권자가 아니고 종이다. sovereign이 아니라 servant, 종이다. 종에 불과하다. 오직 예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이 주권자의 다스림 아래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여러분과 저를 섬김이에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천사들아,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평생에 이런 감사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자, 오늘은 민족의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역사의 주권자신 주님은 종종 천사들을 보내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도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 유대 땅이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유대를,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천사예요, 나와서, 계속 읽어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적들을 송장이 되게 하고 아시리아의 군대를 쳐보라고 유다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이스라엘만 도울까요? 우리 민족은 돕지 않을까요? 저는 세계 전쟁사에 가장 독특한 전쟁이 있었다면 근세사에 있었던 우리 땅에서 일어난 6.25 전쟁, 이게 아주 독특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해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본래의 절반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오늘날 건설할 수 있었던 원인.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도우셨다. 6.25 전쟁에 천사들이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대표적인 6.25 전쟁사의 세 가지 사건. 자, 우선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요. 그때 북한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소련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 참전을 할 때 소련이 거기 있었으면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군 참전 못해요. 그런데 소련이 불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만이 그 당시에 중국 대표로 왔거든요. 기분 나쁘다. 우리는 참전 거기 안전보장이사에 참전 안 한다. 그러니까 소련이 참전 안 한 그 잠깐의 시점을 이용해서 유엔군 참전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이 땅에 와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역사는 신의 개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사들 통해서 소련의 참전을 막아주셨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제가 맞아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천사들 통해 소련을 막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개입. 저는 인천상륙작전이라고 생각해요. 9월 달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천은 썰물 밀물이 심한 바다예요. 거기다가 9월달 인천 상륙 직전에 기상이 최악화된 상태였어요. 다 말렸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기도하면서 혼자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크리스천이었잖아요. 맥아더가 기도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세는 역전됩니다. 이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저 부산에서는 부산 초량교회에서 부산에 피난 온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구국 기도회를 엽니다. 지도자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250명이 초량교회. 그때 지도자들은 한상동 목사님, 박형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그분들이 지도자로서 모였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지도자들이 반목했다고 그동안 회개해요. 우리 민족 한 번만 살려달라고. 네, 눈물로 기도해요. 이 구국기도회에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에 피난 와서 두 번 참석해요. 두 번. 그리고 이 구국기도회가 끝나는 날, 끝나는 시점에 소식을 받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알아요. 그 비밀을. 천사들이 개입한 거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그해 12월. 우리가 처음에는 압록강까지 밀고 왔잖아요. 그러자 중공, 중국군 참전이 결의됩니다. 그리고 유엔군까지 합쳐서 한국군 다 합쳐서 다섯 배나 더 많은 중국군이 밀고 내려옵니다. 후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흥남 철수가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흥남 철수가 이루어져요. 10만 명 이상들이 부두가에 몰려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배 좀 태워달라고, 미군 배들 좀 태워달라고. 네. 그때 크리스찬 의사 현봉학이라는 의사가 통역이었어요. 자원통역이었어요. 소장 아몬드 소장을 만나서 담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 태워달라고. 여기 있는 배들 동원해서 좀 다 태워달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들을 태우지 않으면 이들은 다 공산당에 의해서 다 그들은 영어로 slaughtered, 다 살육당하고 말 거라고. 살육당하고 말 거라고. 한참 생각하더니 가능하겠느냐고 선장한테 물어봐요. 이 선장의 이름이 레놀드 라로. 그가 웃으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제일 큰 배예요. 빅토리아라는 배. 근데 보통은 한 100명쯤 타는 배예요. 거기서 군수품을 다 내리게 하고 무려 이 빅토리아 배 하나만 1만 4천 명을 태워요. 그런데 그 부두가에서 그 배와 빅토리아와 그 밖에 여러 배들에게 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광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놀라운 광경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 살려고 나 먼저 타려고 아우성일 거 아니에요.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일까요? 찬송가 부르면서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누가 질서를 지휘했을까요? 아니 몰라요. 천사들이 한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온 거예요. 그리고 12월 24일 부산에 와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부산은 내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12월 25일 성탄절 거제도에 도착해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10만 명이 살았어요. 10만 명.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치의 박해를 얘기할 때 신들러라는 사람이 1,000명 구한 것을 기적적으로 생각해요. 1,000명의 구원. 그런데 현봉학 박사와 이 크리스천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10만 명 가까이가 구출되어 거제 항구에 도착한 사건. 신들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도우신 하나님. 그는 우리 개개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민족의 구주가 되시는 분.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 역사 국난의 고비고비마다 중보자들이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개개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세이비어, 우리 민족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위기도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민족이 정말 새로운 내일, 영광의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구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민족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놀라우신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